10월 11월 4일 수요일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참된 복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생명의 삶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그런 것보다는 참 지혜가 무엇이고 또한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 삶을 두 가지로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하나는 미련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삶의 형식은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지혜롭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지혜롭지 않은 자의 그런 행동,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자의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근본적인 그런 삶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고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모습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정한 지혜의 가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된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신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신앙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에도 아들이 아비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전에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추구하는 자도 진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 5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이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뭡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 표면적으로 그냥 바른 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그런 모습을 바른 길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길로 하는 것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그런 정의롭고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tegrity, walks in integrity. 우리나라 말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죠. 정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integrity라는 말은 단순히 정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그런 바른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일관되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와진 그런 바른 길의 삶의 그 패턴,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착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냥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와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이러한 의인의 모습이요 이러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인의 모습들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것들 성실하게 사는 삶 그다음에 사랑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삶 그런 바른 길로 행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사랑으로 아까 저기 아들이 아비에게 기쁨을 주는 거 공의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인의 삶이지만 단순히 의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도덕적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치관의 중심에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은 여호와를 인정하는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런 참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 지혜로운 아들, 지혜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자의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산다. 그러나 그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 아들이 아비에게 기쁨을 주고 공의를 추구하고 성실하게 살고 바른 길로 행함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려오는 그런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이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바람직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 미련한 자라고 하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제 반대대로 또한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의 소욕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도, 이것도 부정적인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손이 부지런하게 사는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으른 자, 이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미련한 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미련한 자를 대조, 이게 의인과 악인이죠. 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미련한 자의 모습을 대조시키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너는,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참 지혜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신앙 때문에 사실은 삶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참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아, 나는 참 이렇게 악인의 모습을 살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죠. 용서받은 의인이죠.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런 악인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마땅히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구나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 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 지혜자죠.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냐. 단순히 입이 부정적인 거, 미련하고 죄악된 말을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삶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입으로 미련한 것만 발설하고 그 미련한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는 미련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들이다. 미련한 아들이 되었다. 1절에 나와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의 아들을 대조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9절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갖는 자고, 그 다음에 걸음 그 자는 걸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누구겠어요? 악을, 이것은 단순히 이 굽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굽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굽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한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인 그 면 뒷면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결국 미련한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죠. 결국 그래서 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순종하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된 길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것은 자기의 그 악한 괴계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의 공경하게 다 드러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고 굽은 길입니다. 그런 것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악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나쁘다, 잘못됐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으면서 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믿는 자는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10절도 그렇고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런 악행,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뭐예요? 멸망, 영적인 멸망입니다. 계속적으로 심판, 멸망, 8절에도 멸망 드러나게 된다. 결국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게 된다. 심판받는다. 10절에도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이 셉니다. 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의인의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혜의 말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말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지혜의 말이 선포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할을,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의 말이 그냥 우리의 말이 아닌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의 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생명의 샘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의인의 입, 생명의 삶이 아니라 이 독을 머문,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독을 숨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정말 악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될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독을 머금고 독을 숨기고 파멸로 이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천양지차로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생명의 삶과 같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 지혜로운 지식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4절.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본문은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도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죄, 단순한 하나님과의 그런 잘못된 관계 이상으로 결국 파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지혜로운 자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지혜로운 아들, 딸인가, 아니면 미련한 아들의 삶, 미련한 딸의 삶을 내가 지혜로운 아들, 딸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내 삶 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